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이 드디어 히브리서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23번의 레슨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 또 경고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고 있었던 법과 그들의 규례와 관습에 대하여 믿음의 영웅들과 믿는 자로서의 실질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시이시다라고 서신을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영광이 오늘 저희가 암송한 말씀인데요.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서는 All About Jesus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리뷰는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주시는 경고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마땅한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시기 때문에 모든 신뢰와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편지를 받는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충성하고 인내하여 믿음을 지키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오늘 리뷰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쓰여진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이 서신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겪고 있는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붙들며 충성하며 믿음의 경주를 달릴 것을 다시 상기해 줄 것입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볼 것은 예수님의 우월하심과 경고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여야 할까요? 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설교 형태의 서신으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인내하도록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나타나는 그분의 탁월함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유대교의 의식과 예식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 유대교의 예식들은 단지 장차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서신의 주제는 저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탁월하심입니다. 또한 이 서신은 세 가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실을 알고 지적으로 수용한 불신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매력을 느꼈으나 결국 그분을 거부한 불신자들, 각 구절에서 어떤 집단을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했습니다. 신약 성경의 그 어느 곳보다도 히브리서에서 구약 성경의 진면목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히브리서가 레위 제사장 직분을 그 기초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가 지닌 불완전함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이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된 사역과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습니다. 구약 언약이 인간 제사장을 통해 드려지는 지속적인 제사와 1년에 한 번의 속죄 제사를 요구했던 반면 신약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제공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직접적인 통로를 열어준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며 천사들보다 뛰어나시다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본질을 조명함으로써 드러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버지의 신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본성상 천사보다 더 뛰어나십니다. 천사는 피조물이죠.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며 천사는 피조물이기에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 곧 메신저이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메시지이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경고를 하시는데요. 그것은 소홀함에 대한 경고입니다. 곧 우리가 들은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이 정당한 처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한다면 처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아들로 하신 말씀에 각별히 유의하고 들은 말씀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에 대한 경고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듣는 자가 될 수는 있어도 행하는 자는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경고는 무엇이냐면 들은 것에서 벗어나지 말라. 그 말은 들은 것을 행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경고 후에 예수님은 최고의 구원자이시고 최고의 구원을 베푸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잠시 천사보다 낮은 인간이 되셨죠. 인간이 되신 이유는 오직 인간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습니다. 천사도 죽을 수 없죠.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고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는 모든 시험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찾아가는 사람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매일 찾아가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분의 힘든 것을,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근데 여러분 그 한국의 그 속담 있잖아요. 좋은 소리도 3세 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들어주고 싶죠.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의 말이건 남편의 말이건 자녀의 말이건 어떤 자매의 말이건 부모의 말이건 다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하는 능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당하지 않은 것을 공감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죄를 고하고 용서를 빌어도 그것을 절대 노하지 않으실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또 시험을 받았을 때 그 유혹과 그런 것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견디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달려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계실 때 저희가 가까운 사람에게 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가세요. 예수님께 가셔서 털어놓으시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지혜도 부족합니다. 경험도 부족해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3장과 4절에 예수님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이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고면합니다. 설교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둘 다 신실하지만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그 집에 충성하십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둘 다 구원하라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deliver, 구원해낸 사람입니다. 출애굽시킨 사람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죄와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맞아들이시고 가족으로 입양하셨습니다. 설교자는 불신앙에 머무는 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죠. 그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밟듯이 건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하셨고 메추라기를 공급하셨고 물을 공급하셨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낡지 않았다고 했어요. 40년 동안. 그런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십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찬양하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것이 그냥 naturally 생긴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하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에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왜 이런 아픔을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자주, 아주 자주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계속 불신한다면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려고 하는 경고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죄에 더 이상 민감하지 않습니다. 죄책감도 무뎌집니다. 더 이상 죄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회개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리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불신과 죄의 간교함에 맞서 자신을 지키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 때문에 마음이 무뎌지고 강팍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죠. 오늘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면 저희가 신앙생활을 승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배우고 자라며 떡을 떼며 돌아보고 권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생활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할 수 있어.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왜 꼭 교회 가야 돼? 왜 꼭 무슨 펠로십에 가야 돼? 왜 성경 공부에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각 개인을 구원하셔서 믿는 자라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식구입니다. 식구, family. family와 저희가 재작년에 사도행전을 공부했는데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매일 떡을 떼고 기도하고 서로 나눠주고 쓸 것을 공급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지만 그것은 육체의 안식에 불과합니다. 영원한 양식, 안식이 아니죠. 저자는 참 안식, 즉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순종하지 않는 자는 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히브리 저자는 많은 것을 비교하고 있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고 지금은 예수님과 또 모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해요? 헤매요. 그렇죠? 헤맵니다.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정착을 해야지 사는데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텐트를 피고 또 있다가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또 따라가고 거기서 또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그 세대에 들어갔고 다 그 자식들이 들어갔습니다. 왜? 왜 못 들어갔어요? 왜 안식하는 그 가나안 그 안식을 대표하는 그 가나안에 왜 못 들어갔습니까? 바로 불신앙, 바로 의심 때문에 못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여기서 저자가 참 안식에 들어가려는 것은 우리의 참 안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참 안식,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안식처이십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은 것은 일시적인 안식이에요. 그들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매일 싸우고 전쟁 나고 여기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의 안식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부터 7장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신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의 뒤를 이은 것이 아니고 여기 창세기에 갑자기 나타난 세일름의 왕이자 프리스트, 왕이자 제사장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숙제에 그 레위 제사장직과 또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것을 하셔서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보면은 레위 대제사장이 사람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그도 알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은 제사장이십니다. 그는 죄가 없으시죠. 레위 제사장들은 죄가 있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당할, 그리고 우리가 당했던 모든 시험과 유혹을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나와도 결코 놓아지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갈 수 있으며 안식과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으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었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매년마다 되풀이할 필요가 없었겠죠.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대제사장이 되어서 또 그 일을 맡아서 계속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오피스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서 쫓으셨고 맹세로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절대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휘장 안으로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데죠.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들어가고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 들어가시고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하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등 학문에서 벗어나라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듣기의 둔해짐에 대해 경고를 하며 성장이 정체되어 분별력을 잃은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가르침으로 나아가기에 앞서서 저자는 불신자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기초적인 가르침에서 벗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초적인 가르침이란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은 유대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에 머물러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만큼 가까이 갔지만 구세주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선과 악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설교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교리를 배우기는 했을지라도 예수님 그분 자체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 솔직해질 필요가 있죠.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한다고 하여도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르고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과의 personal relationship이 없다면 이 경고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에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지닌 우월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에 이어 설교자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의 본질, 즉 멜기세덱의 직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품과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십니다. 레위 지파 제사장은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더 나은 언약을 가져오시기 때문에 더 나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더 나은 중재자이십니다. 그는 마음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인내하지 못함의 위험, 즉 진리의 지식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에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요. 고의적인 죄의 패턴은 믿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짓밟는 것, 은혜를 더럽히고 모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을 거부하는 것은 성령을 거부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고의적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본보기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믿음으로 선물, 참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여러분에게 묻겠는데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과연 어떤 일을 합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소망하는 것들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하여 영혼이 어떠한 시련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약속들을 굳게 붙잡는 것이며 이 모든 약속이 나의 약속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그런 것들 말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붙잡으십니까? 4절부터 40절에 열거된 믿음의 영웅들은 인내하며 오직 마음에서만 우러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입증해 보이는 것입니다. 일종의 시련들을 통해 입증되었죠. 시련은 믿음을 드러내고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시련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볼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연약한가? 아니면 나의 믿음은 스트롱한가?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장과 13장의 인내와 그리스도인의 행실을 보겠습니다. 12장에서 성도들은 인내했죠. 그들은 경주를 완주했고 이제 우리는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평생에 걸쳐 신실함으로 부르십니다. 너희는 신실하라. 그분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시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는 재료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곧 영적 경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경주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으며 또 우리가 그 경주를 잘 마치고 승리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경주를 달릴 때 우리는 경주를 달리는 것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 경주의 목표에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께 우리가 그 시선을 고정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놓인 즐거움, 기쁨을 위해 인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달릴 수 있는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시련과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점을 보여주십니다.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 여러분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 어린 훈육에서 비롯된 목적이 있는 것들입니다. 시련의 참된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시련이란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도 이어지는 목적이 분명하고 사랑에 기초한 훈련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죄와 맞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최우선 관심사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멀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죄를 제일 많이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이 시련을 통과할 것인가를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죠. 훈련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의 끝에는 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더욱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스터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한 경고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복을 일시적인 쾌락과 맞바꾸는 행위를 경고할 때, 경계할 때 하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에서를 기억하세요. 에서가 어떻게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을 걷어찼는지, 일시적인 음식과 바꾸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내재된 위험, 말씀하시는 분에서 떠나지 말라는 경고가 마지막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받아들여졌으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하나님께 나왔으니, 우리가 그 모든 더 좋은 것들에 이르렀으니 부디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의 음성, 곧 영원한 로고스이시며 왕이요 제사장이신 분이 선포하는 구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는 구원하는 믿음의 행실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자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사랑을 계속 실천하라고, 4절부터 9절에는 우리의 삶과 교리를 살피는 태도를 가지라고, 그리고 10절에서 25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원하는 믿음의 열매가 사랑이라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이어가십시오. 그리고 더 엑셀런한 웨이로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려고 애쓰지만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이를 행할 능력을 결코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예수님께로 돌이켜 그분을 주와 구세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당신은 마땅히 살아야 할 모습대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을 나 아닌 그리스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이 경주에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실로 지극히 중요하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열매는 바로 자신의 삶과 교리를 끊임없이 살피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올바른 길은 자신의 생각이 건전한지 확실히 점검하는 것인데요.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으로 이어지고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삶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시며 그분이 가장 전능하신 왕이심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일에 대해 불안하고 있다면 당신은 이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까? 믿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굳게 믿어 그 믿음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태도와 언어가 당신이 믿고 있는 진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이건데 나의 말과 행동은 다르게 한다는 것은 이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 진리를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생각 하는 말 여러분의 태도를 점검하세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교리를 반영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나? 히브리인들은 고난과 죽음 그리고 고난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에 있었습니다. 갇힌 자들이 있었어요. 죽은 자들은 아직 없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기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영 밖에서 예수님의 모욕을 대신 짊어지시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고난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십자가를 내가 지고라는 찬송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송가를 쉐어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뵈시면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후에 기뻐할 것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험과 곤욕을 치르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을 즐거움으로 감당하신 것을 얼마나 저희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요. 이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중보하시며 저희가 나아갈 때마다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일어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1년 동안 히브리서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주옥 같은 말씀, 아버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월등하신 주님께서 저희의 브라더이시고 저희의 구세주시며 저희의 주님이 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세요. 어떠한 시련과 곤욕과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저희들이 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앞에 놓인 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지치지 말고 faithful하게 충실하게 이 경주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복음의 향기에 나오시는 모든 자매님들 함께 1년 동안 공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나누며 또 권면하고 격려하고 케어하며 기도하고 아버지 이 공동체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붙잡고 갈 말씀을 아버지 한 가지라도 저희 마음 안에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저희가 믿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입술이 저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사는 삶의 방식이 저희의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